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쉬르 찬양팀이 너무나 이렇게 풍성하게 찬양을 해 주셨는데요. 예, 제가 인도하지 않아도 더 좋지 않아요? 예, 우리 추한 전도사님하고 김정준 형제님 너무 귀하게 말씀 찬양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오후 예배랑 바꿀까? 예, 너무 잘하지 않아요 진짜? 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예, 만약에 영화같이 여러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으십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이야기죠. 내 인생에 너무 후회되는 시간이 있어서 혹시 가능하면 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내 삶을 약간 수정하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 같은 거 안 해보셨나요? 예, 혹시 예. 내가 해운대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때 그 인간이 한 프로포즈를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아니면 여러분 어떤 친구와 짜장면 짬뽕을 같이 먹다가 내가 주문한 것보다 앞에 있는 사람께 훨씬 더 맛있게 보였을 때 아, 나도 저거 주문해서 먹을걸 이런 생각 여러분 많이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지 않은 우리의 삶은 후회스러운 일들로 점철되기 일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한 주간 많은 일들로 후회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아 그때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후회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애초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우리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고 민수기의 23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상반된 두 구절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구절도 여러 구절 그런 구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하심과 작정 안에서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뜻을 성취하여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갖고 그 부르심을 알았고 주님의 길을 가다가 사울처럼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자기의 의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더 이상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 후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기의 인생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후회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요,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는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과 작정과 그 계획 안에서 활동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어를 한번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데 나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읽었을 때 사울이 사울을 세웠던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다, 탄식하다,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성경에 사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순종하여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나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후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후회라고 하는 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바꿔서 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이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그의 아버지,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에서 사울이 태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외모는요, 남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어깨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지난번 우리 파리올림픽 때 펜싱 선수 중에 오상욱 선수였나요? 여러분 아시죠? 예, 저보다 훨씬 키가 190몇에다가 예, 뭐 매너도 좋고 인품도 좋고, 예, 그런 한 몇만 명 중에 한 명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좋은 집안에다가 키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사울이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사울은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존재입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부름의 왕으로 쓰임받을 때 자기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키가 장대하고 집안도 좋고 성품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 사위 삼겠다라고 연락처 막 주고받고 이런 사람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사울은요, 군대 장관으로서 왕으로 전략가, 탁월한 병법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가 분할 공격을 지시하고 매복 작전을, 복병을 숨겨서 그렇게 상대를 정복하는 작전을 실행하는, 전략도 좋고 머리도 좋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선지자 사무엘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근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사울은 왜 이런 길로 가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울은 소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을 바치지 않고 in my pocket, 좋은 것을 자기 것으로 먼저 삼았습니다. 사울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번제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의 인생에서는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면한 지금 제사의식 그리고 자기의 업적, 자기의 승리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텄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업적을 기념하고 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길갈에 영적 당시의 중심지였던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 사울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 이름을 쫙 해서 자기가 이룬 업적들, 자기가 얻은 승리 이런 것들을 기념비를 만들어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중심지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길갈에서 사울은 타락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역사하신 그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자기의 인생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5분 전에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국은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준수하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좋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그 건전한 청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탄식하시고 후회하시는 그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완전하지만 그 동역자로 부르신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감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으시며 우리의 믿음과 선택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에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얼마나 뜨겁고 크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얼마나 지대한 관심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하지 않으면 지난 날에 대한 인생의 후회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살아오셨는지요? 내가 선택했던 결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면서 우리가 뒤를 보면서 살아왔는지요? 사람이 하는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결정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후회는 미련과 낙심과 좌절감과 실패감을 우리에게 계속 불러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소망보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후회로 점철되어지고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후회는 과거지향적입니다. 그때 내가 뭐 했어야 하는데 아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그때 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내가 그때 잘못된 결정을 했었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많은 후회가 몰려옵니다. 내가 우리 아내에게 그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내가 오늘 학교 가는 아이에게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 그럴 거 아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그런 후회가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에게 행하신 후회는,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면서 하셨던 후회는 사람의 후회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후회에는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에는 그 한 영혼을 보시는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영혼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회는 후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후회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사랑하는 한 영혼과 공동체에 대한 탄식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사람이 가진 후회는 과거 지향적이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후회는 미래 지향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탄식과 사무엘의 부르짖음으로 끝났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신세 한탄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뒤돌아보면 안 되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눈물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지신 탄식과 아픔은 그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하셨다. 여러분, 이거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아름답고 좋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넘겨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셨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아파하셨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인류가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후회하셨다고 해서 인류가 완전히 멸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어가셨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안에 절망과 후회가 몰려오고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사라지고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내 인생이 얼룩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탄식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끝나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8절에서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셨던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노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후회와 탄식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그 탄식 가운데 오늘 이 밤에 만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탄식과 아픔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와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볼 수 있고 그 시작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 6장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인생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있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젊었던, 그 나약했던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지신 꿈을 나눠주셨고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경력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그 어떤 것 상관없이 어린 사무엘처럼, 여기 우리 청소년들처럼, 여기 청년들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여러분을 좌절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곳,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고정될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일본 신학자인데요, 특별히 이분은 도쿄 신학대에서 조직 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활동하실 때 그의 인생에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세계 제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의 조국이었던 일본이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또 패망했을 뿐만 아니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을 때 이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의 신학을 저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서구의 신학자들도 이 일본의 기타모리 가조의 이 글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픔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기타모리 가조는 주장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픔의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은 아픔 가운데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좌절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가 막힌 그 설명을 보았습니다. 기타머리 가조는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픔을 대적하는 아픔이다. 우리의 아픔을 대적하는 아픔이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것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겪으신 그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겪으신 아픔이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을 대적하는 죽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탄식하시면서 우리의 죽음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 그것이 아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죽음에 대하여 죽음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죽음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듯 사망에 대하여서, 사망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듯이 죽음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신, 그래서 죽음이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사망 권세도, 그 어떤 좌절과 후회도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픔과 탄식과 후회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고추세우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으로 오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있는 곳으로 오늘 나아가십시오.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 탄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미래지향적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꽃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그 아픔을 놓지 않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후회를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내 인생에 대한 좌절과 탄식이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을 없애기 위하여 그 아픔을 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탄식 앞으로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눈물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내 아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퀴즈예요. 내 아이와 관계가 틀어지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런데 내 아이니까 이 내 아이 중에 한 명과 제가 싸우면 25%의 고통이 몰려올까요? 아니죠.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내 아이와 한 아이만 저랑 틀어져도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게 찾아오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탄식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지금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후회가 몰려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우울감과 좌절이 나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를 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앞으로 달려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쏟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